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역대지하입니다.
4장.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되기까지 후견인들이나 재산관리인들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들의 종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무르익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드님으로 하여금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더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진짜 신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이 전에 따르던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초보적인 세력들에게 돌아가려 합니까? 다시 그런 것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어떤 날이나 달이나 계절이나 해를 특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애써온 일들이 다 헛것이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방 사람인 여러분이 율법에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이 나처럼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나를 푸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맨 처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조금도 나를 업신여기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천사인 양, 아니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이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쁨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아마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이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하여 여러분이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좋은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갈라놓아 여러분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선한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나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때에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꼭 같아지기까지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인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인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두 여자는 두 가지의 계약을 가리킵니다. 한 계약은 시내산에서 나와서 종이 될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범주에 듭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율법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아이 낳는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인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인인 여자의 자녀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하 제26장.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야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부네성과 아스도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 이 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 우시야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병적기록관과 마아세야 병무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아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림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광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샤라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앞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라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내 희생 속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너희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들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연보의 의미와 모범을 교회들과 예수도로 모범을 삼았다면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연보를 관리할 사람들에 대한 권면과 당부입니다. 세상에 재물이 있는 곳에도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이 상하는 예들은 들어본 사실들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오히려 그 재산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함을 배웁니다.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데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되 드린 사람들에게도 감격이 되고 감사와 확신으로 드릴 수 있게 하는 책임이 대단히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의 비유를 볼 수 있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한 문화식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썩여두는 것 역시 옳지 않음을 교훈하고 있음을 배웁니다. 비록 세상에서 쓰이지만 그 사용이 사람들이 바람이나 소원대로가 아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좇아야 하는 데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지만 재물의 관리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고 시험당함이 없을 믿음의 소유자들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도 안타까움을 주지 않고
잘한다는 칭찬과 격려가 가능해야 하고 교회와 수고자 간의 탄탄한 신뢰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관리하기 위해 보낸 사람도 디도뿐만 아니라 최소한 세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모두가 신앙의 확신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의논해서 옳게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디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바울은 감사하면서 연보의 양이나 결과보다는 자신과 같은 고백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감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6절에 그랬거든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7절인데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위해서도 권면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하는 6절에 앞에 말씀이 이미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도와 또 두 사람 또 그와 함께 한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8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22절 상반절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는데 바울은 물론이고 모든 교회로부터 신임과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을 관리하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모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아니, 단순히 돈과 물질을 관리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필요한가? 그럴 수 있지만은 결국 이것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 희생의 은혜를 맛보고 십자가에 감동한 그것을 인하여 자신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희생하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보내는 사람조차도 바울의 사람이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아 19절 상반절인데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이 케이로토네오 케이르 하면 손을 얘기하고 테이노 하면 뻗치다 이런 두 가지 낱말이 합쳐진 것인데 손을 뻗어 투표하다 선정하다 임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 물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려는 일이 여러 교회가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도움도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아닌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합당하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19절 하반절이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연보를 거두는 일을 은혜의 일이라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꼭 연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연보가 거두어지고 보내지는 것이 바울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바울에 가까운 디도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에게 이용당함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함으로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이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에도 마귀 사탄은 비방거리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트집을 잡거나 또 비난한 일이 이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연보로 인해서 비난받을 일을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오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음부터의 조심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으므로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은 연보를 사용함에도 더욱 조심해야 할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비난받을 일이 없는 우리 각자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2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름 없는 검증된 두 사람을 함께 보냈는데 몇몇 추측이 가능한 사람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일에서 검증된 일꾼이고 고린도 교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22절을 겠습니다. 23절에도 디도와 그리고 동행한 사람들에 대한 신임을 강조하는 것을 듣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바울과 같이 전령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는데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꾼들이고 미래에 더욱 빛날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가 증거를 보일 차례이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증거를 보일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여태껏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잘한다고 자랑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서로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말과 같이 믿음대로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객관적으로 사랑과 확신이 증거되고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사람들에게도 흠잡힘이 없이 주님의 영광을 더불어 찬양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12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은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네, 악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집이 어떻게 보존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신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악인, 즉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잠언 12장 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 데니 페트릴로가 월간 출스포 투데이에 기고한 내용에 눈길이 갑니다. 잠언 1장부터 12장까지 묘사된 악인들을 보면 이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자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묘사될 정도의 악인이라면 눈빛부터 사악하고 웃음소리에도 악함이 배어 있어서 쉽게 식별이 가능할 것 같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잠언을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확인하게 될 냉엄한 현실 가운데 하나는 내 이웃에 사는 평범한 사람이 악인의 습성을 지닌 사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분의 이웃이 떠오릅니다. 그 집 남자는 사업에 능한 사람이고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 집 사모님은 개를 여러 마리 키우시는데 부드러운 표정과 세련된 예절로 사람을 대합니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꽤 괜찮아 보이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최대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너무도 쉽게 법을 어깁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악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껄끄럽고 위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잠언을 읽는 시기가 늦어지고 늦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친절해 보이고 인사도 잘하는 사람 가운데도 악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도 악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제물이 있을 수 있다는 준엄한 사실은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말은 핑계와 도피에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이웃이 악인일 수 있다는 현실과 관련해서 사람은 원래 다 죄인이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사람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가거나 에휴, 사람들이 왜 다 그 모양이지? 하면서 자기를 뺀 모든 사람을 한심한 듯 대하는 태도는 잠언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냉엄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악이 묻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자기 자신부터 한없이 겸허해져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실제로는 그가 악한 마음가짐으로 무너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심히 크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부단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의인만 말씀하시지 않고 의인의 집을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가족 전체와 연결하여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 교회가 시작되던 당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웬만큼 살면 노예를 여러 명 부리면서 사는 사회였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이라고 하면 그 집에 사는 식솔들을 포함하는 넓은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집은 1세기 로마의 경우처럼 대규모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가족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종합해서 보면 잠언 12장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집에는 가족과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집은 그 집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서 있도록 하는 보증을 받은 복된 집입니다. 잠언 12장 7절 말씀은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있는 복된 가정이 올바른 생각과 믿음을 바탕으로 올바른 말을 하며 올바른 행동을 할 때 맞게 되는 복된 미래를 보여줍니다.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로운 남편이 훌륭한 아내의 도움을 받아 충실히 이끄는 가정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서서 비바람을 견디고 태풍을 이길 것입니다. 구원은 가족과 함께 얻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서 있지 못하는 집은 무너지겠죠. 집이 무너지는 경우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예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냥 무너진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그럭저럭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삶 구석구석이 약해져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무너질 날, 그것도 크게 무너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에 담긴 가르침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을 찾고 그 위에 집을 짓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폭풍이 밀려와도 끄떡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에도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네, 오늘은 잠언 12장 7절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비추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2장 시작 부분으로 올라가 보면 3절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하게 사는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고 약함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방송을 함께 듣는 우리는 각자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사는 사람,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세워가는 집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 지어지는 집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사 현장이 세상의 공사 현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사 현장에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로운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매일매일 점점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성도여, 저 하늘을 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 문 들어가리 끝까지 싸우세. 오 천상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지금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곧 떠나가리니 세상 영광은 모두 한낮의 꿈이니 정신 차려 싸우세.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요 다낮의 자녀라. 어둠 밤 지나가고 새날이 오면 잔치 참여하리라.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주 나라 위해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리자. 너희 갈 길 나간 후에 상 주시리 최후 승리하리라. 산길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